안녕하십니까. SFR 재테크 이야기 21번째 녹음입니다. 오늘 날짜는 3월 25일 수요일입니다. 현재 시간은 오후 7시 25분이고요. 오늘 제가 상당히 공을 들인 음원을 만들려고 하였습니다. 대출 팀장님이 세 분이 오셨어요. 박호식 복합사무장님, 그 다음에 농협대출마담 K 김상희, 그 다음에 거의 주연급이신 홍현숙 팀장님께서 큰 무대에서 그 강연도 앞두시고 오늘 좀 많이 준비하셔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비중이 홍현숙 팀장님 쪽으로 많이 갈 텐데요. 정숙한 분위기에서 다소 좀 딱딱할 수가 있습니다만 상당한 고급 음원을 만들려고 노력하려고 모였습니다. 우선 각자 소개를 한 번씩 하겠습니다. 저는 신방희고요. 그 다음에 진행자이신
네, 황지희입니다.
예, 그 옆에 계신
네,
분.
박호식 복합사무장입니다.
예, 그 다음에
예. 안녕하세요. 농협대출상담사 김상희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연숙 팀장입니다.
예, 자, 인사들 다 하셨고요. 자리가 자리이고, 오늘 테마 자체가 상당히 좀 밀도 있는 걸로 하려고 사전에 제가 나름대로 연락을 드렸죠. 자, 이제 홍현숙 팀장님께서 자유롭게 그동안 그 반복되거나 번복된 것도 있습니다만 그 본인이 주장하시는 어떤 그 경락 대출에 관련된 일관성 있는 어떤 주장을 좀 하실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홍현숙 팀장님 받아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 김효중 변호사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홍연숙 팀장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저를 소개하자면 그 은행에 근무한 적도 없고 그렇다고 학력이 아주 뛰어난 사람도 아니며 더더욱 학창 시절에는 수학을 엄청 싫어했던 학생 중에 하나였는데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제 자신이 놀라울 정도로 그러나 제가 대출을 15년을 하면서 느낀 것은 집중력이라는 거죠. 내가 경매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것도 그만큼 내가 공을 들이고 정보를 많이 파악하고 그러면 되는 것처럼 대출도 역시 마찬가지인 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얼마만큼 집중해서 열심히 해주느냐가 그만큼 좋은 상품을 만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라는 거고 안 되는 물건도 열심히 파악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정보를 열심히 받아서 은행에 전달을 해서 안 되는 걸 되게끔 하는 게 상담사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 신의를 쫓으시면 안 되는 물건이 없다라는 걸 1차적으로 강조를 할게요. 그리고 경매 하시면서 이제 그 검색하시다 보면 그 미납된 사건들이 종종 있잖아요. 네. 저번에도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정확하게 구분을 하면 그 미납된 사유를 크게 나누면 딱 세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그 제일 중요한 권리 분석을 잘못해서 그런 거고요. 두 번째는 시세 파악을 잘못해서 그 시세보다 높게 받았거나 그래서 보증금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첫 번째 그 권리 분석이나 두 번째 시세 분석 같은 경우에는 권리 분석은 여러분들의 멘토라든지 아니면은 뭐 교수님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분들한테 많은 자문을 구하고 또 그 열심히 공부하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큰 문제는 될 것 같지 않고요. 시세 분석도 역시 마찬가지로 열심히 발품 팔라고 그 멘토들마다 맨날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열심히 발품을 파시면 그것도 크게 착오가 없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거의 대부분 제가 많이 보는 경우인데요. 대출이 안 되기 때문에 미납된 사유가 대부분이에요. 그 대출이 안 되는 게 어딨냐, 담보대출인데 그렇게 얘기를 하시지만 지금 상품은 은행별로 굉장히 많아요. 많지만 그만큼 그 상품이 누구한테나 공평하지 않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 어떤 등급에 어떤 직업군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네. 대출이 90%가 될 수도 있고 네. 80%도 될 수 있고 아예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거를 담보대출이 옛날 그 쌍팔년대처럼 무슨 담보대출이지 왜 사람 신용등급을 따지느냐 이렇게 아직도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요. 담보는 담보일 뿐이고 담보로 근저당을 잡는 것뿐이지 이자를 내는 건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의 신용등급과 그리고 물건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일단 중요시하고 황진 씨는 저기 담보대출 받아보셨다 그러셨죠?
네. 여러 번 받았습니다.
일단은 저기 여기 이렇게 들으시는 분이나 제일 궁금하신 제가 상담하면서 제일 많은 질문을 받는 것 중에 경락잔금과 일반 대출이 뭐가 틀립니까? 그런 얘기를 많이 네. 들어요. 그리고 본인의 시중은행에 본인의 그 시중은행 자기가
주거래
은행에 가셔서 얘기를 해보는 거나 나한테 하는 게 뭐가 다르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게 많아서 일단 경락잔금이 뭔지 그거 정의부터 일반 대출과 뭐가 다른지부터 알려드릴게요. 네. 일단 일반 대출은 그 대출 신청해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은행에 가서 대출을 신청을 하시잖아요.
네.
그럼 은행에서 승인이 나고 법무사로 설정 서류를 보내서 근저당 설정을 한 다음에 대출금을 손님한테 내드리는 그런 케이스예요. 근데 경락잔금은 고객이 은행에 가서 신청하는 건 똑같아요.
네.
근데 지불하는 단계가 다르죠. 보통 설정을 하고 그리고 나서 손님한테 내주는 게 일반 대출인데 경락은 돈이 법원에 납부가 돼야 소유권 이전도 할 수 있고 말소도 할 수 네. 있고 그다음에 근저당 설정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선지급되는 방법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개인한테 돈을 내줄 수가 없는 거고 그리고 내가 등기를 하고 싶다라고 막 우겨도 안 되는 경우가 있고 그 가끔 한 5년에 한 번씩 인천에 뭐뭐뭐 법무사의 직원들이
네.
이런 돈을 가지고 튀어가지고 사고가 금융사고가 난 적이 몇 번씩 있었어요. 예, 그런 뭐 고따리 사무장들 이런 사람도 있었는데 그래서 더욱더욱 은행마다 강화되는 게 지정 법무사를 선택하고 그리고 지정 법무사 외에는 이제 설정을 못하게끔 그렇게 막는 그런 것들이 강화가 많이 됐거든요. 아. 가끔 가다가 내가 내 동생이 법무사인데 내 동생한테 해주고 싶다.
아.
이렇게 비용 안 든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있는데 경락과 일반이 다른 이유는 그런 케이스로 반대로 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은 경락과 일반이 다르다는 거 그거를 인지하시고요. 그리고 그 일반 대출을 해보시면 저한테도 경매하시면서도 대환 대출을 하고 싶다
네.
아파트 갖고 있는 걸 대환 대출 하고 싶다 그러신 분들이 가끔 오는데 그분들이 경매를 보시고 일반도 똑같은 줄 알고 의뢰가 들어오세요. 근데 보면 세입자가 대부분 있어요.
그쵸.
예, 본인이 사는 게 아니라 옛날에 경매를 받아서 이자가 높으니까 요즘 금리가 뭐 2%대 1%대
네.
이러니까 갈아타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의뢰가 많이 들어오시는데
네.
일반 대출은 세입자가 있으면 보통은 경락잔금은 그 사람이 배당시 세입자가 배당신고를 했거나
네.
아니면 대항력이 없으면
네.
그 민사집행법에 의해서 그냥 지나가잖아요.
네.
어차피 없어질 거니까.
네.
근데 일반은 그렇지가 않아요. 세입자가 있으면 대출이 안 되고 그 보증금
네.
그러니까 세입자가 선순위가 되는 거고 저당권이 후순위가 되면 그런 대출은 일금융권은 절대 하지 않아요.
아.
예, 그 대신 만약에 한다면
네.
방이 3개라 그러면 서울에 3,200만 원이잖아요. 서울
네.
보증금이.
네.
그거를 3개를 다 공지하고 나머지
아.
것만 나가는.
하유.
예, 그러니까 일반 대출과 경락잔금이 굉장히 다른 거죠. 그리고 일단 기준이 일단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 일반 대출과 경락대출이 아 이렇게 틀리구나라는 걸 알고 계셔야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팀장 작가 말씀드리면 저도 그 일반 대출을 받았다가 너무 고금리여서 막 바꿨거든요. 근데 그때 은행이 한 말이 세입자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세입자분이 너무 좋으신 분이어가지고 제가 부탁을 했어요. 이거 어차피 대출금이 8,100인데 6,800으로 줄일 거다. 그리고선 이제 다시 이제 그 전입신고 하시라고. 근데 그분이 너무 좋으신 분이라서 그렇게 해주셨는데 만약에 제가 세입자였으면 안 해줬을 것 같아요. 제가 잠깐 나간 사이에 그 사람이 말은 8,100이라고 해놓고 저는 9,000을 받을지도 모르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근데, 케이스여서 네. 그 경매가 넘어가가지고요.
네.
배당을 못 받으신 분 세입자도 있어요.
아.
네, 제가 진짜로 봤고요.
어머.
그러니까 그런 주인하고 오래오래 살다 보니까.
네.
아, 내가 이러이러 해가지고, 요거, 요게 그 대환대출로 이렇게 하려고 그런다.
네.
그러니까 세입자가 있으면 안 된다고 하니까
네.
전입을 잠깐만 빼다오. 그랬더니. 아이고 뭐 당신하고 나하고
네.
얼마나 오래 알았는데 알았다 빼주겠다 그리고 뺐어요
네.
뺐는데 그 사람이 왕창 받은 거예요. 근데 사업이 안 된 거지.
어머.
그래서 경매 넘어갔어요. 근데 전입일자 확정일자가 이미 다 빼버리고 그리고 나서 선순위 저당권이 잡혀버리는 바람에
네.
그 사람 배당을 못 받았어요. 그런 케이스도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일반 대출과 경락잔금 대출은 분명하게 환희하게 틀리다라는 거. 물론 담보로 해서 잡는 건 맞지만 네. 민사집행법에 의해서 말소가 되는 부분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일반은 그 저기 김상일 팀장님도 아시지만 네. 그 이제 세입자가 있으면 전입이 빠지기 이전에 아니면 내 동생이나 친인척이다 그럼 무상거주 확인서가 들어오기 이전에는
무상거주 확인서
예, 대출이 안 돼요. 그러니까 네. 저번에 그 어떤 분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중은행 가서 경락자금 대출 해달라고 하면 민사집행법 모르시는 분들은 세입자 빼고 오라고 얘기하시고 예, 그렇게 되는 게 그런 이유일 거예요.
혹시 그 추가로 이렇게 보정 그러니까 정정이 아니라 그 추가로 좀 얘기를 좀 해준 케이스가 있는데요. 그 시중에 이제 그 부동산을 끼고 이제 세를 들어온다 해가지고 뭐 보증금 뭐 3천에 4천에서 뭐 월세 끼는 경우가 있는데
반전세.
그러니까 부동산에서는 문제가 되더라도 최우선 변제금이라는 게 있다. 네네. 그래서 아무 문제 없다고 들어왔는데 요즘에 이제 새로운 판례 내용 중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 고액의 뭐 근저당이라든지 압류가 있는 걸 알면서도 그 세입을 들어왔다는 건 너도 인지하지 않느냐 아무리 네, 중개사가 했다 하더라도 네, 그래서 못 받은 케이스, 요즘 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당이라고 해서 배당 네. 배제 소송을 많이 해요. 네. 은행권에서도. 네. 그렇기 때문에 못 받는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세입자들은 반드시 맞아요. 근저당이라든지 가압류, 뭐 압류, 아니면은 뭐 그 유체동, 뭐 압류 이런 것들이 있는지도 좀 보고 등기부등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들어가는 게 맞아요. 중요하지 않나 네. 생각을 한번 해보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네. 저희 지금 사무실에서 소송하고 있는 것도 은행에서 지금 그 항상 질문에 그 말씀하신 뭐 무피투자 가능하느냐 네, 막 물어보시잖아요. 네, 네, 네. 그전에는 가능했죠. 새마을에서 낙찰가액 90%까지 무조건 네. 나왔고 네. 그런 케이스들이 다시 경매가 넘어오면서 저희한테 소송이 오는데 은행에서는 이제 그 규정이라고 할까요? 뭐 그런 게 1년이 안 된 상태에서 경매가 진행이 되면 실무자와 그 상무와 이사 이런 사람들이 책임을 짓게 돼 있어요. 그 대출금에 대해서.
어떤 1년이 안 된 상태에서?
그 연체. 그러니까 대출을 받고 나서 연체되기 시작한 시점이 네. 최소한 1년이 넘어가야 은행 직원들한테 면책이 되고요. 그러니까 은행마다 약간 틀리지만 새마을이나 수협, 단위수협 이런 데는 네. 그래요.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이 1년이 채 안 돼서 네. 경매가 이자를 안 내기 시작해서 네. 경매 아시다시피 진행하는데 6개월에서 최소 1년 걸리잖아요.
네, 그쵸.
그러니까 지금 2년 정도 된 거예요. 네. 근데 그때 당시에 그것도 경매로 받은 물건이고 네. 그 물건을 그 90%를 대출 받았어요. 네. 그리고 대출을 그대로 있는 인천 물건인데 3,500에 낙찰을 받아서 3,000만 원 대출 받고 전세를 2,500을 놓은 거예요.
어머.
그거는 100% 가짜 세입자일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소송을 하고 있는데 물론 아까 네. 저기 사무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최우선 변제금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중개사가 얘기했을 거다. 근데 나날이 교묘해지는 게 그런 자동이체라든지 이런 거를 본인이 사고 막 이런 거 살고 있었다라는 거 현저하게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하긴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근저당이 그 집이 얼마에 경매가 됐는데 등기부만 떼어봐도 네. 아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입가가 3,500인데 2,500에 근저 3,000만 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2,500에 전세가 들어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런 것들로 인해서 지금 무피 투자를 뭐 가능하느냐 그런데 저는 투자가 꼭 주택만은 아니라고 봐요.
네.
뭐 토지도 되고 상가도 되고 내 돈이 들어가지 않으면서 할 수 있는 거는 그런 건데 그 지금 새마을금고의 예를 드는 거는 그런 것들 때문에 90% 대출이 없어지고 있다라는 거고 무피 투자가 힘들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고가 자꾸 터지니까 이제 그 규제를 하는 거고 대출도 담당자들이 이제 무섭죠. 자기가 다 떠 안아야 되니까.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안 네. 하는 거죠. 무피 투자는 주택으로는 좀 힘들지 않을까. 그만큼 낮게 네. 싸게 뭐 특수 권리가 있어서 싸게 받아서 한다면 모를까 정상적인 물건이라면 무피 투자는 좀 어렵지 않을까 주택 부분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상가 같은 건 다르죠. 근데 좋아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 경매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보면 처음엔 주택부터 하시니까
그쵸?
예 빌라 뭐 지하 빌라 네. 아파트 그러다가 그리고 상가도 보고 네. 다가구도 보고 이렇게 눈이 이제 단계가 있더라고요
네.
보니까
네.
근데 지금 주택으로는 글쎄요, 아주 고수이신 분들이 정말 그, 잘 하시면은 모를까 대출적으로 그는 90% 옛날처럼 받아서 보증금 받고 그걸로 내 돈이 이제 소유권 이전했던 돈이 다 회수가 되면서 월세가 나오니까 그게 100% 무피 투자인데 그러기는 이제 힘들지 않을까. 뭐 DTI, LTV도 그렇고요. 그런 것들이 좀 힘들지 않을까. 그렇지만 상가 부분은 아직도 가능합니다.
상가 그래요? 부분은. 오히려 네. 어려울 줄 알았는데. 네,
주택의 규제가 많을 뿐이지 비주거용은 아직 그 대출이 잘 나와요.
아, 네,
그래서 비주거용으로 돌아가시면 낙찰가에 뭐 90%까지 뭐 최고 95%까지도 나오니까 실질적으로 본인 투자액이 없을 수도 있지만 예, 주택으로는 지금 좀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요즘에 금융권에서 그 주택담보대출을 많이 푸는 것보다 주택담보대출은 좀 자제를 하라라는 얘기들이 많고 사업자대출
네.
그쪽으로 좀 많이 풀라고 얘기들을 하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시중은행들 흐름상 그런 것 같아요.
사업자대출을 누가 많이 풀기 원하는 거예요?
사업을 많이 하라고 풀기 원하는 거는 어디겠습니까?
정부?
또. 그렇죠.
아니, 다 대출하시니까 그렇지. 듣는 사람들 무슨 소리야? 이럴 수도 있어요. 이제
핵심을 짚으셔가지고 제가 대답을 해드린 겁니다.
송곳 질문이 시작되는데, 저기, 그 상가 쪽에 그 대출이 그렇게 좀 약간 좀 더 혜택이 있다는 거는 저도 지금 좀 놀랐네요. 왜냐면 어떤 카페를 가보면 상가 쪽을 이렇게 권유하는 분이 있어요. 그게 좀 왜 저럴까 하고 조금 내가 의심이 있었거든요. 무슨 이제 지적인 호기심이. 근데 아, 그 대출의 어떤 그 바탕도 있었네요. 저 주택만
근데 해도. 상가 투자도 장점과 단점이 있듯이 권리, 그러니까 상가 같은 경우는 유동성, 이제 시장성이라는 게 변동이 좀 심하잖아요. 주택 같은 경우는 그 많진 않지만. 근데 상가를 낙찰을 받았다가 시장이 자꾸 만약에 좀 주저앉는다든지 그렇게 되면은 임대차가 안 되면 상가는 비용이 또 크지 않습니까? 작은 건 상관없겠지만. 공실되면 공실이 장기가 될 수가 있단 말이죠. 그 리스크가 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리비도 많아요.
그렇죠. 대출도 많고 하다 보면. 그런 부분 때문에 상가 투자는 좀 조심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들 하는데, 임대 수요는 저렇게 산꼭대기 있다 하더라도 집이니까 주택은 살 수 있잖아요. 거기는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가 투자는 어쨌든 뭐 전문가의 도움을 받든지 여러 가지 심사숙고해서 하시겠지만
네.
좀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서
그렇죠. 그만큼 많이 이제 어떤 노하우죠. 이렇게 장사하셨던 분들은 저도 20대 때 장사를 했었지만 그때 제가 경매를 하기 전에는 그 다 죽어가는 상가를 인수 맡아서 네. 제가 인테리어를 해서 손님을 모아서 주고 바글바글하게 하고 권리금 받고 팔고 그러면서 몇 번을 해서 돈을 번 적이 있어요.
권리금 장사를 하셨군요.
네, 네 그런 적이 있는데 네. 그런 그 상가에 눈이 떠지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네.
맞아요.
예, 네, 그런 분들은 아 여기 보면 여기 뭘 하면 돼? 정말 요 뒤에 그 뒷골목에 이거 은행 직원이 가서 봐도 이거 이자도 못 낼 것 같아. 근데 그거를 어떻게 생각하셨냐면 배달만 하는 야식집 있잖아요. 그런 걸로 이제 싸게 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2년에 한 번씩 조금 보증금을 조금씩 월세를 조금씩 올리시면서 불만이 없게끔 다른 데보다 싸게끔 해서 그 수익을 내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지희씨 네. 눈이 반짝반짝해지네. 권리금 뭐 어쩌고
장사한다 그러니까.
아니 저는 신도림 테크노 집합상가에도 있어봤고 실장으로 잠깐이지만
거기는 그리고 대출이 안 돼요.
아 그런 건 안 돼요?
네 오픈 상가는 안 돼요.
근데 상가 같은 경우는
안 되진 않아요?
아 그래요?
네.
두 분이 또 붙었다.
아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신의가 중요하다고.
아 그래요?
예. 네. 그 사람에 대해 낙찰자가 어떤 용도로 이거를 했는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오픈 상가를 정말 상가에서 오픈 상가에서 장사하시는 분이 낙찰을 받아서 내가 장사할 거다. 그 사람이 본인의 정보를 정확하게 나한테 준다면 그 오픈 상가를 하더라도. 그 소액일 거 아니에요. 오픈 상가 대부분 소액이잖아요. 그런 분들은 있어요. 은행이.
아, 그래요? 그럼 예. 대박이다. 왜냐면은 그 누군의 판례가 하나 있던 게 그러니까 저도 몰랐는데 오픈 상가 대출을 문의해서 진행하는데 오픈 상가는 자기 구획선이 안정해 있잖아요.
네네네.
그것 때문에 근저당을 잡았다 하더라도 근저당 범위를 책정할 수가 없다. 이 대출 자체가 무효가 아니냐 이런 판례들이 있기 때문에 은행에서 대출해 줬다가 대출 회수가 안 되는 그런 케이스가 나올까봐 지금 안 해준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람이 어떤 상태이냐를 보고 그걸 예 그리고 그만큼 은행에다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런 오픈 상가에서 장사를 한 몇 년 동안 장사를 한 사람이고 이걸 또 뭐 동생이 이걸 또 2호점을 낸다고 하고 그런다 그러면 사실은 신용 성격으로 나가는 거죠. 그 담보 물건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신용 성격으로 나가는 거고. 오픈 상가는 대부분 보면 낙찰가가 높지 않아요. 되게 거의 대부분 싸요. 그렇기 때문에 1억 8천 미만이라서 그쪽 은행이 딱 좋아하는 물건이에요. 그런 물건을 좋아하는 분들한 은행에는 또 해드리면 부실이 없대요. 그런 분들이.
신도림 테크노마트 만약에 뭐 2억짜리 되는 게 3천만 원까지 나오고 뭐 이러잖아요. 그런 거.
그래요?
대출 안 해줘요.
2억이 어떻게 3천만 원이 나왔지?
오픈상가 원래 그렇게 떨어져요.
네. 그렇게 해요. 지금. 네. 강변 테크노도 그리고 신도림 테크노도
강남은 오래됐죠.
잠깐만요. 이제 시간이 시간인 만큼 간간이 질문을 좀씩 넣을게요. 근데 우리 김상희 대출마담 K께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만 조용히 계시네요. 혹시 하실 말씀은 없으세요?
저는 뭐 다른 거 말씀 없고 두 분이 너무 말씀을 잘하셔서
아 그래요. 네. 계속 아름다움을 유지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알겠습니다. 현재의 대출 구조가 무피 투자가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몇 채가 가능할까요? 이거에 대한 답변을 방금 하신 걸로 일단 네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수 정도가 이렇게 맥락을 그렇게 깊이는 안 짚고 본인이 생각나는 대로 적었던 첫 번째 질문이 같은 금융권의 같은 조건인데도 대출 중개인에 따라 금리가 다른 이유가 무엇인가요? 혹시 여기에 대해서 세 분 중에 하실 말씀 있는 분 간략하게 해주세요.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같은 금융권의 대출 중개인에 따라서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사무장님 같은 분들이 영역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대출 중개인 딜러분들은 그런 사무장님과 얼마만큼 친하고 그리고 어떤 물건을 그 은행에서 좋아하는지를 빨리 캐치하는 딜러분들인 거고요. 그런 상품을 만드는 건 사무장님들이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어떤 영업점에 갔는데 이 영업점에서 올해 상반기에 뭐 10억을 대출을 해야 되는데 지금 너무 대출이 없다. 그러면 지점에 역마진을 감안하고도 경락잔금에 대해서 안전함을 얘기를 하고 저희가 경락잔금을 뭐 10억이라 그러면 한 건으로 끝낼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거 꼬셔가지고 그 대신 그렇게 하려면 다른 시중은행보다는 금리가 싸야 되니까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만드는 거예요.
여기서
지점에 지점별로
여기서 이 거고. 질문을 봤을 때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저는 경험이 조금 있으니까 같은 동태와 쌀뜨물이 있고 조미료가 있는데요. 같은 가스레인지에 냄비에 그걸 끓여도 왜 사람마다 맛이 다를까요? 이런 질문 같이 보였어요.
네,
자,
그러네요.
두 번째 대출 시 체크해야 될 사항은 무엇인가요? 이거는 이제 초보자적인 생각입니다. 상환 기간, 금리, 중도 상환 수수료, 법무사 비용 꺾기 조건 등 이걸 뭘 체크해야 되냐고 이제. 엄마, 저는 국민학교 1학년이 될 건데요. 학교에 갈 때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나요? 뭐 이렇게 묻는 것 같아요.
아, 네, 충분히 자, 이건 궁금할 수 있어요.
지시가 하실래요?
뭐가요?
이건 초보적인 질문이니까.
그럼 초보자라는 얘기인가요?
초보자죠.
그렇죠.
네.
하시죠.
하실 말씀 있으신 분?
아니, 근데 저 꺾기 조건 때문에 한번 은행 직원이랑 싸운 적 있었거든요.
어떡해요?
카드 얼마 써야 뭐 0.1% 내려주고 뭐 해주고 뭐 자기네 보험 들어라는데 제가 보험 쪽에 있었으니까 말도 안 되는 보험을 갖다 놓고 저 뭐 하라는 거예요. 양재동 그
농협
농조? 완전 뻔하게
이런 농조에서
그래서 제가 막 따졌죠. 그랬더니 그때서야 99,000원짜리 종신보험 치우고 20,000원짜리 저축성 보험을 그때서야 내놓고
뭐라고 하면 바꿔주는구나.
그냥 뭐라고
강제사항은 아니니까요.
역시
하나 들어줘야 되는데
네, 그걸 설명드리자면요. 금리 우대를 받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은행도 마진율이 있고 실적이 있어서 어느 정도 성과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고객은 이제 뭐냐면 금리 싸서 좋고 은행은 그 고객으로 인해서 실적이 잡히니까 좋고 그건데 저희도 항상 그것 때문에 이제 뭐지?
고민?
아니요.
분쟁?
민원?
네. 민원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3개월에 카드 100만 원을 써야지 0.2% 우대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안 해놓고 언제 그랬냐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저는 설명할 때 다 얘기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는 이해해요. 근데 저는 250만 원인데 350만 원, 250만 원.
그게 은행마다 다 달라요. 국민은행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얼마 전에 뭐 한 6개월에 450
6개월에 450, 350, 250. 그래서 저는 250만 원 맞추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그냥 무조건 3개월에 100만 원이니까 월 한 30만 원.
되게 좋네요.
35만 원 정도 월.
그러니까 저 고객의 입장과 이제 은행 입장을 저희는 중간에서 항상 보잖아요. 네. 보면은 분명히 은행에 가서 분명히 부지점장님이 손님을 대놓고 끄적끄적하면서 다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네. 손님은 그때는 아예 알았다고 알았다 그러고 나서 몇 글 지나서 내가 왜 이러냐고 그때 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카드 비용이야 그런 건 이해를 해요. 근데 보험은 자기네도 하나씩 팔아야 되는 건 알겠는데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종신보험이나 그건... 화재보험을 들고 나타나가지고는 정말 딱 봐도 시적을 위한
그거는 충분히 얘기를 하실 수 있고요. 네. 그만큼 여기서 질문한 거는 체크해야 될 사항이 있다고 네. 얘기했는데 저희는 은행에다가 A4에다가 해가지고 그날 네. 그 만약에 일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 체크하잖아요. 본인이 설명 들었고 어쩌고
이렇게
다 예, 네. 하거든요. 근데 이금융권은 말로만 하고 안 하기 때문에 아. A4에다가 저희는 준비를 해줘요. 본인이 이렇게 임대 놓을 거냐 뭐 아. 아니면은 이게 이런 설명을 이런 설명을 들었냐 그러면서 체크하고 나중에 사인 받으라고 얘기를 해요. 나중에 혹시 나는 그런 설명 들은 적 없다. 그러면 그 사인한 걸 딱 내놓으면 아 그랬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런 것도 하나의 예, 생각이 있긴 한데 거의 다 보면 일금융권에서 지금 저기 김상희 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 실적이나 이런 것들 때문이고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릴 때 그래요. 0.1% 0.2% 어떤 거 하면 0.3% 이렇게 대신 저기 금리를 인하를 해드리는데 그거는 본인이 선택을 하는 거다. 계산을 해봐서 0.1% 깎기 위해서 내가 3만 원씩 써야 된다. 그 돈이 더 늘어 더 간다고 계산이 되신다면 하지 말아라.
그렇죠.
예, 그거는 강제 조항이 아니라 내가 네. 금리 우대를 받기 위해서 선택을 할 수 있는 거니까 설명을 들으시고 선택을 하시라고.
근데 그런 대출 상담사님은 괜찮은데 그 남자는 창구 직원이고 되게 싸가지가 없었어요. 자기는 내가 뭐 그쪽 돈을 빌려주냐고 했어요. 은행 돈이지.
스탑도 뭐니까. 플리즈. 저기 에, 진도를 좀 가겠습니다. 예, 방송사고로 여기겠습니다. 저기 에,
네 가지라 그래야죠.
세 번째입니다. 대출 시 직장인과 전업인의 차이가 있는지요? 직장인은 그 서류를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근로소득 증명원 같은 제출이 있다면 예, 개인사업자가 경매 낙찰을 받은 후에는 신용카드 사용 내역이나 뭐 이와 비슷한 소득증빙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것이 있는지요? 사실 이것도 제가 한때는 그 전업경매인으로 돌아서서 제가 사업실적 자체가 나타나지 않을 때 이런 고민이 상당히 심했었어요. 그래서 현업에 계신 분도 아마 여기 어떤 요 그 중간 영역에 이렇게 갈등기에 있을 때는 이 질문이 상당히 궁금했을 겁니다. 그 말씀하실 분 있으면 좀 간략히 해주시죠.
간단하게 이제 김상희 팀장님이 더 자세하게 아시겠지만 제가 여기는 직장인하고 개인 사업자가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고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직장인 같은 경우에는 그 DTI 계산할 때 보면 내 연봉이 뭐 예를 들어서 2천만 원이다. 그러면 2천만 원에 부채가 없다면 12배까지 대출이 되고요. 그죠?
네.
예. 그리고 그 부채 그 본인의 그 소득보다 신용카드를 더 많이 쓴다. 그럼 신용카드로 대체할 수가 있어요. 신용카드도 그 계산하는 방법이 따로 있기는 하지만 어차피 보면은 어떤 것이 더 많으냐. 부채가 없는 사람은 5억 원 내에서는 충분히 신용카드든 연봉이든 이런 걸로 갈 수가 있는데 문제는 사업자를 갖고 있는 분들이 문제인 거죠. 아. 실질적으로 소득은 많은데 신고 금액이 없는 분들이 대부분이시기 때문에 아하. 그게 아마 지금 개인사업자였을 때는 뭐가 다르냐라고 물어보신 것 같아요.
네.
개인사업자이신 분들은 소득 금액이 거의 뭐 신고를 안 하시기 때문에 신용카드로 대체하는 방법 외에는 없다라는 거죠.
제가 이제 네. 말씀드리면 네. 디테일을 보기 위해서 저기 소득 증빙 자료로 들어가는 게 건강보험료가 있어요.
네.
근데 지역 건강보험료 같은 경우는 저에게 소득을 최대 4,600까지 인정을 해줘요. 예, 근데 이제 건강보험료 10만 원 정도만 돼도 4,600 정도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환산을 해서.
네.
그다음에 신용카드도 연간 2,400만 원 정도 쓰면 최대 5,100만 원까지 환산을 해줘요. 뭐냐면 내가 신용카드를 월 200을 썼어요. 그럼 2,400이잖아요.
네.
1년간 쓴 게. 근데 월 200을 썼으면 소득이 뭔가 있으니까 그걸 연체하지 않고 갚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걸 환산해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네.
근데 실제로 아까 홍현수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자인데 사업소득을 다 신고하는 사람이 그렇게 드물거든요.
네.
그러면은 소득금액 증명원이 굉장히 적게 나와요. 그러면은
네,
대출을 받을 수가 없어요.
네.
아. 네. 그런 분들은 건강보험으로 대체를 하든지 아니면 신용카드를 하는데 신용카드를 대체를 하게 되면
네.
DTI를 산정할 때 마이너스 5% 정도가 줄어들어요. 예를 들어서
아.
60% 정도에 들어와야 된다고 하면 신용카드는 아니 그러니까 신용카드가 아닌 건강보험이나 이런 네. 원천징수나 소득금액 증명을 하면 65%까지도 나와도 상관없어요. DTI 비율이. 근데 이제 신용카드를 하게 되면 60%의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
되게 복잡하더라고요. 네, 복잡해요. 이번에 공부 많이 했거든요. 너무
복잡하고 그리고 이게 비거치를 한다는 건 뭐냐면 원금과 이자를 네. 바로 들어가는 건데 네. 그렇게 되면 또 플러스 가산이 붙어요. 그래서 70%까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아, 네. 좀 학교 갈 때 네. 수학 잘하신 분이라 틀리긴 틀리네요.
그리고 신용 어떤 분이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2000 연봉이 2,800이에요. 네. 그분이 근데 신용카드로 훨씬 많이 쓰신 거예요. 네. 그래서 연봉으로 하면은 DTI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분이. 아하. 그래서 신용카드를 돌려서 하신 경우가 있어요. 아. 그런 게 많거든요.
역시 뭐든지 네. 그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야지 단순 논리로는 좀 힘들다.
그리고 제가 이제 경락 하시는 분들 이렇게 네. 얘기 들어보니까 신용카드를 거의 안 쓰는 게 남편이 있으니까 남편 걸로 다 써버리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많죠. 남편, MCI가 두 건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네. 남편 이름으로 다 했으면 내 걸로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럼 없는 거예요. 소득 증명할 게. 아. 그러면 이제 물론 남편분하고 부부 합산소득으로 해서 할 수도 있지만, 네. 그게 남편분이 또 여기 부채가 많으면 부채도 합산이 돼서 가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하. 어떻게 하냐면 제가 그래서 그분한테 카드를 만들어서 사용을 해라 네. 본인이 그러면 가정주부여도 네. 환산소득으로 해서 증빙이 되니까 그렇게 해라 그랬더니 아 그러냐고 그러니까 경매를 하려고 그러면 대출을 관련해서 확실히 많이 알긴 알아야 돼요.
정확한 용어가 환산소득입니까? 추정소득입니까?
추정환산소득
추정환산소득 아 역시 그것도 이름이 복합적이네요. 자, 그러면 계속 이거 이 질문 정도는 일부에서 네. 마쳐야 될 것 같아서
아,
자
질문하면 안 돼요?
예, 껴들으셔도 됩니다. 네. 예.
아니 아까 10만 원 건강보험료면 이제 4,600까지 한 그 네. 나올 그게 네. 물건마다 4,600씩 나온다는 건가요? 아니면
아니죠. 전체다.
전체.
그래요?
네. 4억 6천까지 대출 그 정도 규모로 대출을 뽑을 수 있다.
네, 그 기본 그리고 이제 간단한 저기는 1억. 까지는 디테일을 안 보니까 상관은 없어요. 한 물건에 있어서.
아, 지금 건강보험 얘기하셨어요?
네.
아, 건강보험을 지금 보니까 뭐 국민은행, 농협, 뭐 동부화재 이렇게 대충 이렇게 여러 가지를 계산을 해봤더니 그 좀 최근 3개월 납입 금액이 일정하게 똑같이 3개월 동안 10만 원씩 내시는 분도 있지만 어느 날은 뭐 차가 있다가 없어져가지고 네. 뭐 7만 원 줄었다가 10만 원 냈다가 이런 게 네. 있잖아요.
평균.
네, 3개월 네. 평균 해서 나누기를 네. 해서 그거를 3.05로 계산을 해보니까 대략 계산을 해봤더니 신용카드만 계산해놨구나.
그래, 한 15만 원 정도 하니까.
4천만 원 정도.
네, 맥시멈 네. 나오던데.
네, 그러니까 거기서 10만 원, 그러니까 10만 최대 4,600까지 인정을 해주는데요.
최대요.
그러니까 10, 예.
아무리 많아도.
예, 30만 원을 내더라도 네. 안 돼요.
상한선 있는 거는.
네, 네, 네.
신용카드도 마찬가지. 제가 3천만 원을 썼어도. 네. 그 5,100만 인정이 되는 거예요.
아,
그게 2,400인 거예요.
1억을 써도 한도가 있는 거예요. 추정이라는 게.
6.5% 정도. 예, 인정해줘요.
자, 그러면 또 이제 질문입니다. MCI, MCG를 활용하면 어느 지역에서 몇 채까지 가능한가요? 어떻게 보면 좀 단순하고 초보적인 것 같아도 사실은 또 좀 중요한 골자인 것 같으니까.
제일 중요하죠.
예. 이거는 뭐 박 사무장님 복합 법률 금융 복합 사무장님이 말씀해 주실래요?
아닙니다. 강남이 청취자로서.
아, 예. 패널입니다. 청취자는 아니고.
네, 패널로서.
그럼 저 홍 팀장님. 예, 요거에 대한
거. MCI는 거의 대부분 금융권이 다 쓰고 있기 때문에 차주 그러니까 채무자가 서울 경기에 사시면 지방에 있는 그 아파트나 뭐 빌라라고 하더라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은행의 담당자가 하고 싶지 않을 뿐이지 할 수는 있어요. 관리가 안 되잖아요. 만약에 그래서 다행히 서울 경기 지역에 있는 채무자라고 하면 그 지방에 있는 물건도 하기는 해요. 하기는 하는데 은행에서 별로 안 하고 싶은 거지 아예 안 되는 건 아니고요. MCI는 그렇게 진행하면 되는데 MCG 같은 경우에는 특정 은행만 몇 군데만 하기 때문에 지방 물건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은행 직원이 노 하고 안 한다고 말씀하실 거예요.
은행을
참고로 하고. 말씀드리면 MCI 같은 경우는요.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주거지가 네. 서울 수도권이거나 이러면 이런데 물건지는 지방이잖아요. 그럼 가능은 해요. 그 업무 방법서에 나와 있어요. 아. 예. 근데 이제 지방 분이 지방에 사시는데 또 서울에 있는 물건을 가지고 있다. 네. 그럼 여기서 또 가능해요.
아, 그래요? 네.
그런데 지방에 사시면서 지방 물건이다. 그러면 네. 서울 수도권에서 안 돼요. 아. 그 관할에 아. 거기로 가야 돼요.
MCI는 대부분 그렇고요. 네. MCG는
특정.
예, 안 돼요. 네. 아. MCG 쓰는 데가 거의 대부분 국민은행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국민은행은
기업은행.
예, MCG 지금 기업은행 안
쓰죠. 예. 이게 뭐 어떻게 보면 보급이 확산이 잘 됐냐 안 됐냐 차이인지 하여튼 좀 일단 더 자세한 거는 강의 제대로 돈 내고 들을 때
좀 네, 그러네요.
자, 그다음 또 역시 그 방빼기, 이름에 방공제라고 하기도 하는 방빼기 없이 대출이 경락대출이겠죠. 대출이 가능한 조건이 있는지요. 여기 어떤 답변도 이게 잘못 오면 굉장히 광범위할 수 있으니까 좀 간략한 걸로.
광범위한 질문이에요.
예, 굉장히 광범위한 예, 것 같아요.
방빼기 하는 게 주택인데 아파트, 빌라, 단독, 다가구 그렇네요. 다 주택인데
예, 예, 맞네요.
방빼기 안 하는 대출은
없어요.
없죠. 예, 없고 시중 뭐 신협이나 최근에 신협들도 다 방빼기를 하는데 MCI 가입하지 않고 방빼기 하는 은행도 있습니다. 있는데 아. 제가 거기다가 물어봤어요. 네. 규정이 LTV가 담보 비율이 다 70%로 동일한데 어떻게 예, 예. 당신들만 80% 할 수가 있느냐. 그 조합으로 결성돼 있는 뭐 신협이나 수협 이런 데는요. 네. 조합장님뿐만 해서 그 조합에서 네. 통과가 돼서 그 위험을 감수하고 대출을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예, 그런 은행도 있습니다.
구조상 그런 케이스가요. 사업자. 그러니까 아... 예를 들면 사업자 대출이 담보 비율이 80%예요. 아파트나 빌라나 뭐 마찬가지겠지만. 네네네. 근데 우리가 보통 아파트 담보나 빌라 담보할 때는 70%에서 반공제 하나를 하게 되는데 80%에서 반공제를 하나 하게 되면 아무래도 비율이 올라가니까 반공제를 했다 하더라도 70%의 담보대출이랑 같은 구조 금액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렇게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MCI 못 쓰시는
그렇죠. 이제 뭐 단위 농협, 단위 수협이라든지 이제 단위 쪽에 그러니까 중앙회가 아닌 쪽에서는 이제 대출을 풀어야 되는데 이제 시중 메인 금융권보다는 금리나 이런 것들을 못 따라가니 요건을 막 만들어서 이렇게 진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더 자세한 거는 네, 약은 약사에게, 네. 처방은 네. 의사에게. 네.
처방 좀 받으시고 네,
그때마다 환부에 따라서 질환에 따라서 전문 상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자. 1금융권과 2금융권의 경락자금 대출 시 최고 한도의 기준은 어느 정도인지요? 이 질문의 요지가 뭘까요? 최고 한도? 장대 높이기 뛰기를 하는데 제가 높이 떠서 넘어갈 수 있는 거하고 박 사무장님이 뛰어넘는 한도가 있을까? 뭐 이런 질문 정도일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우리 지희 씨가 한번 우문 우답으로 해버릴까요?
아니 뭐 저는 별로 우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모르시니까 당연히. 근데 제 경험상으로는 1금융권에선 그 대출이 많이 안 나오니까 거의 2금융권은 농조나 신협으로 해가지고 저는 많이 받았거든요. 거기는 6,800밖에 안 된다고 하고 1금융권은 금리가 낮은 대신. 그래서 제가 그때 사실 3년 전에 6%대로 그 신협 아 수협에다가 받았어요. 8,100을. 근데 어떡해요? 못 받아서 어떻게 꿀 수도 없는 상황인데 그렇지. 그것만으로도 고맙게 생각하고 냈지만 낸 돈을 이자를 생각하니까 좀 이가 가리더라고요 나중에.
치아가 아프셨어요?
네.
예, 이쁘신 치아가 아프셨답니다. 자, 주거용과 상업용 낙찰 시 대출금 최대 한도의 차이가 있는지요? 이거 아까 말씀하셨던 상가는 대출이 좀 더 나옵니다 하고 좀 약간 문맥이 비슷하네요. 예, 그런 정도로 이해하시고 다음. 또 이게 중복이 되는 게 나왔어요. 신탁을 이용한 대출 시 체크 사항을 나열해 주세요. 이게 무엇일까요? 이게 이분은 신탁을 통하면 뭔가 대출에 대한 한도치가 높아진다는 걸 아는데 이때 이제 뭐 아까 말을 보면 개인 사업자와 직장 생활하는 사람이 그 요거를 받을 때 자기가 뭘 준비해야 될 서류나 어떤 여건이 무언가 이걸 묻는 것 같아요. 예, 답변해 주세요.
신탁을 요즘 많이 들으시고 예. 제가 이렇게 방송한 것도 들으셨는지 신탁에 대해서는 대충 아신다고 생각을 하는데 항상 여쭤보시는데 신탁을 해도 LTV 담보 비율은 똑같아요. 똑같고 그 농협 1금융권이나 농협이나 국민은행에서는 다 70%에서 최우선 변제금을 빼야 되는데 빼지 않기 위해서 MCI, MCG를 쓰는 거잖아요. 근데 네. 신탁으로 하는 거는 대부분 그 MCI, MCG가 없으신 분들이거나 네. 다주택자이거나 방이 많은 거, 다가구 같은 거를 보통 신탁으로 하시는데요. 예, 예. 그런 방을 공제, 은행 규정상으로 봐서 방을 공제해야 되는 부분을 공제하지 않을 뿐이지, 예. 담보 비율은 70%로 똑같습니다. 근데 아. 신탁을 하면 뭐 다 70% 받는데 90% 받을 수 있는 줄 알고, 신탁이면 아. 다른 줄 알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담보 비율은 똑같아요. 얘기하는데.
좀 그럴 수가 있어요. 예. 전지전능은 비법인 줄 알고.
이름도 되게 좀 비범하잖아요.
예. 신에게 위탁했다는 뜻 같기도 하고.
DTI는 보나요?
아, 은행에서 이자 납입 능력만 보면 되는 거지. DTI까지 따지진 않고요. 등 신용 등급하고, 이 사람이 이자를 잘 낼 수 있는지, 추후에 월세를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안 되고요. 그거는 공실이 생길 리스크도 은행에서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향후에 생길 임대료를 가지고 내 소득 증빙을 하겠다라는 건 향후에 생길 거고, 지금 현재 임대가 안 돼서 공실이 됐다 하더라도 이자를 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예. 그걸 체크를 하고, 그리고 신탁회사에서 해서 대출이 가능하죠.
여하튼 언제든지 가끔씩 이런 때는 영어가 꼭 생각나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이런 게 생각나요.
아주 좋은 말씀이세요.
자, 이제 1부는 요 정도의 질문 마지막 하나만 남기고 있는데요. 2부에서는 또 재미를 곁들이기 위해서 질문을 좀 아끼겠습니다. 자, 1부 마지막 질문입니다. 현재 각 은행별 금리 현황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이것도 굉장히 포괄적인 질문 같아요. 그 예를 들어서 고정이다, 거치기간이다, 중도상환 수수료. 이거는 말로 말씀드리기보다는 도표를 아예 뭐 어떻게 찍어가지고 그 나열해줘야 되는데, 개괄적인 말씀을 어떻게 복합사무장님이 한번 해보시겠어요? 강남의 현황.
현재 대한민국 금리 중심. 상황으로 가장 유력한 데가 안심전환 대출이시고요. 금리는 2.5%
또 현혹됩니다.
그 정도로 되시고, 그 다음은 농협 금리가 지금 상태에서 이제 부수거래 조건을 포함하여 금리가 2.5%대에서 3%대까지 나오고 있고요.
앞에 계신 분.
그리고 현재 이제 생보사 쪽에서는 이제 3.18이라든지 거치기간이 없다 그러면은 2.89까지도 나오는 상황이고요. 현재 이제 새마을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지금 이제 경락잔금 중도 없는 거 한 3.3% 선 금리가 좀 내렸어요. 3.5, 3.7 있다가 3.3%. 그리고 수협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3.1, 3.2. 그리고 신용이 좋다, 소득이 좋다 그렇게는 2.9까지도 뽑아주더라고요.
중앙에요?
네, 중앙에서.
아니, 안 여쭤봤으면 큰일 날 뻔하네.
우리 중위를 꽤 적극적으로 알려는 상황에 대해서. 지금 현재 금리 상황은 이 정도로 체크하겠습니다.
학교 다니실 때 암기력이 좋으셨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줄줄 다 꿰고 계시네? 안 여쭤봤으면 큰일 날 뻔하네.
아니요, 모르겠어요. 어느 순간 무뚝무뚝 떠올라요. 끼가 있나 봐요.
방어이 터졌어요.
근데요, 저기 다른 거 제가 이해를 합니다. 중도 상환 수수료가 대출 일단 받아보면 이제 저같이 빨리 매매를 하는 사람들은 이게 상당한 거니까 그거하고 그다음에 거치 기간이라는 것이 우리가 일반 저 주택담보대출에서도 많이 들었던 용어잖아요. 요거하고 그다음에 고정이라는 거하고 요거 용어를 짤막짤막하게 좀 설명 좀 해주실래요?
고정은 뭐냐면 금리가 고정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대출 실행이 오늘이었다. 그럼 오늘 금리가 확정된 금리가 3.1%였다. 그럼 3.1%가 5년 고정이 되는지 아니면 평생 고정이 되는지 이런 걸 말하는 건데, 주택금융공사에서 나온 상품이 장기 고정금리가 있어요. 그거는 1년이 됐든 뭐 30년이 됐든 한번 금리가 확정되면 그게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장기 고정금리.
평생 죽을 때까지요?
네. 아니, 끝날 때까지. 대출이 죽을 때까지. 그리고 보통 보면 어떻게 하냐면, 저희 은행 상품들은 5년 고정이 많아요. 그럼 5년 고정이면 5년 이후에는 어떻게 되느냐, 변동금리로 바뀌는 거죠. 그러면 가산이 좀 많이 해서 금리가 좀 높아질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저희가 3년 이후에는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잖아요. 네. 그럼 대환이 가능하다는 거.
갈아탑니다.
또 거기에서 주의할 점은 뭐냐면, LTV가 떨어졌다거나 아니면 또 내가 DTI가 안 나왔다거나 그런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런 거 감안하셔야겠죠.
이 방금 전에 10초 전에 말씀을 이게 뒤로 돌리기로 하면요, 우리는 알아듣는데 청취자는 못 알아들어요. 이렇게 대환이라고 딱 하자마자 이쪽 복합사무장님은 갈아타기 이러는데, 청취자는 이게 좀 어려워요.
뭐냐면 내가 대출을 받았는데 금리가 높았어요. 그럼 그거를 다른 게 저금리로 갈아타는 그쵸. 거를 대환이라고 합니다. 그거는 예. 예, 기존
그러니까 거기서 좀 더 10초를 더 땡기면 중도 상환이 3년이 지나면 안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는 갈아타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대화죠.
네, 그 전에는 3년 이전에는 어떤 요율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거기에 예, 맞춰서 중도 상환 수수료가 발생이 되는데 그건 뭐냐면 보통 설정비를 요즘에는 은행에서 부담을 해요.
그렇죠.
설정비를 부담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제가 집을 샀는데 한 달 만에 집을 다시 되파는 경우가 생겼어요.
아하.
그러면 중도 상환 수수료를 내가 물면 은행에서도 손해를 안 보잖아요.
그렇죠.
근데 중도 상환 수수료도 안 받고 설정비를 냈는데 그럼 손해를 예. 보잖아요.
그렇죠.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설정비를 은행에서 부담하되 그럼 고객은 뭘 하냐? 중도 상환 수수료를 부담해라. 이렇게 네. 된 거죠. 그게 이제 금융공사에서 예. 예, 다 인지한
그래서 제가 언제 개인 밴드에다가 그런 말을 저쪽 설마라는 카페에서 한번 내가 인용을 해드렸어요. 그거 중도 상환과 설정을 밀고 당긴다 해서 우리가 밀당을 한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한번 그림으로도 설명이 된 적이 있어요.
예전에는 중도 상환 수수료를 안 내기 위해서 그 설정비를 고객이 부담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네, 저도 그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예. 없어졌어요.
소송에 의해서 판결이 아이고. 나왔죠.
네. 그래서 그게 판결까지 간 상황이었어요.
네. 네. 인지 때는 이제 50대 50 네, 채권은 고객이 부담.
네.
나머지 설정비 관련은 은행이 부담하셔라. 그렇게 답이 나왔죠.
복합 사무장님 다 오십니다.
근데 왜 복합이라 그런 거예요?
아니 법률적인 거나 금융이나 뭐 모르는 게 있어야지.
다 몰라요. 주소 들은 겁니다.
예. 그래서 자 지금 시간이 한 시간으로 봤을 때 좀 45분이 경과를 했어요. 그래서 약 한 10분 정도 여유 있게 홍 팀장님이나 뭐 박 사무장님이나 아니면 김상희 대출 마담 케이크에서 사실 여기 계신 세 분이 자리만 마련이 되면 대출에 관련된 테마를 가지고 자유롭게 한 시간 이상씩은 다 강의할 수 있으신 분인데 오늘 조금씩 그 이 음원의 어떤 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조금씩 이제 본인 발언을 자제를 하셨는데 이제 10분 정도 남았다 생각하시고 이 1부에서 있었던 내용 중에 조금 결여됐다든가 좀 부족했다든가 아니면 요거는 1부에 꼭 짚고 넘어갈 것이 있겠다 하시면 자유롭게 한번 말씀해 주시죠. 또 뭐 황진 씨도 예외는 아닙니다. 예, 송곳 질문의 대가이시니까.
아니에요.
아니, 또 왜 빼세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얼마 전에 이제 대출을 한 지 만 1년이 지났거든요. 근데 뭘 보증료를 뭐 내라고 뭐가 왔어요.
MCG.
저도 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 팟캐스트에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뭘 또 내라는 거야. 근데 그 1년마다 한 번씩 내야 되는 건가 봐요. 그 내야 되지 하면서 지나쳤는데 어느 순간 제 은행에서 나갔더라고요.
자동이체.
네. 몰라요. 그 실종해 놓으셨나 봐요. 해주셨던 분이.
그렇죠.
아, 그래요? 보통 해놔요?
그거 안 하면요. 연체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네요. 그리고 제가 대출을 받아놓고도 좀 모르는 게 제가 재개발 딱지 하나랑 영종도에 그 원빌라를 세 개 가지고 있는데 이제 그럼 저는 신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건가요? 그건 아니에요?
너무 인사를 너무
거기에 제가 여기 다 오픈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아 그래요? 그럼 나중에 따로
MCI는 네. 제가 전화번호 알려줄게요.
네네네.
02367-7971 본인이 전화하셔서 내가 MCI를 몇 개 쓰고 있는지 물어보시면 대답해주고요.
어머머머머
뭘 보정이죠?
그 다음에 MCG 주택금융공사에는 1688-8124 일로 전화하셔갖고 내 보증서가 지금 혹시 몇 개나 쓰고 있나요? 물어보면 대답해 줍니다.
본인이 해야 되지.
네, 본인이 해야 돼요.
본인 확인해. 네. 근데 그 MCG라는 거 보니까 몇 개까지 쓸 수 있는 거예요?
두 개야.
두 개라 그러잖아요. 근데 모 은행에서는 제가 뭐 모 은행 그 본점에다 문의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MCG는 보통 1억 기준인데 1억 한도까지는 쓸 수 있다.
몇 개를?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사고는 3,200이잖아요.
그래요?
그럼 세 개까지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제가 그럼 2,000.
그러니까 그런 질의를 했더니 그렇게 답이 왔는데 실행은 해본 적은 없어요.
아, 그거는 그런 케이스가 아니라 그 단독주택인데 1층과 2층이 방이 3개 있는 경우 그런 경우에 왜 4개까지는 방공제 안 하고 MCG 하나로 쓰거든요. 그 이상부터는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요. 근데 제가 이해했던 케이스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만약에 아파트가 방이 4개라도 하나만 공제를 네네, 하잖아요. 그럼 네네. 3,200만 쓰면 되는 거잖아요. 서울 네네. 기준일 경우에는. 네네. 그럼 예를 들어 3,200 쓰고 또 쓰고 또 쓸 때 세 개까지 쓸 수 있다. 왜냐면은 예전에 제가 주택담보대출을 해서 그 단독주택을 대출했을 때 단독주택 방이 4개였어요. 예전에 2,500이시잖아요. 그럼 4개면은 2,500, 2,500, 2,500, 1억. 1억이잖아요. 그럼 1억까지는 쓸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저희가 상식적으로. 그래서 1억까지 해가지고 대출을 하나도 안, 왜냐면 주택은 방공제를 다 해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대출 나간 적이 있어요. 그거를 이해를 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아니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맞아요.
아, 그래요?
예, 예, MCI를 하나를 4개까지 공제하지 않고 하나로 하고 그 이상 초과하는 거를 3,500, 3,500, 3,500, 3개까지 더 끊을 수 있고 나머지는 더 많다 그러면 나머지는 다 반 공제해야 돼요. 그런 뜻이지. 자, 한 건당 3,500 하나나 3개, 1억까지니까 3개를 쓸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한 건에, 물건 하나에 그렇게 3개까지 더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모 기업은행 담당자한테 다시 한번 체크를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지금은 안 하니까 대출을.
저도 꼭 알려주세요.
그러게요. 그렇게 네. 한번.
저는 기업은행, 신한은행 다 그렇게 나갔어요.
예, 네, 기업.
문제는 기업은행에서 MCG를 안 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상품이 좋았어요, 그때가. 그렇죠. 플러스 주택담보대출이라고 하는 건데, 거의 뭐 웬만하면 9등급, 8등급까지죠?
그런데 그건... 저희가 좀 힘들었어요.
그렇죠.
작년 여름이 좋았어요.
맞아. 8등급까지 해주니까 보통 역시. MC 아파트는 네. 지금 6등급까지 들어야 되잖아요. MCI는
역시
맞아.
이 세 분 중에 한 분이 브랜드 기운이 있는 거야. 두 분은 노브랜드야. 그냥 그런데 양판인데.
그렇죠.
한 분은 지금 브랜드거든. 그러니까 역시 브랜드가 맞아요. 딱 나온 거야.
아 그리고 역시. 최우선 변제금에 대해서 아까 전에 문득 좀 생각이 났던 건데요. 시중에서 이제 하는 금융권들은 그 임대차가 있으면 경매로 받을 경우에는 이제 민사집행법에서 대항력을 이제 상실하는 구조가 되잖아요. 근데 그냥 모르는 금융권에서 이제 그거를 문의하게 되면 세입자가 나가야지만이 대출이 된다라고 생각하더라고요. 네네. 실질적으로는 그 차이가 아닌가.
네, 맞아요.
예, 그렇게 좀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생각난 게 보험사 같은 경우는 직장을 다니고 아니면 최종소득을 하는 그 차이 중에. 생보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근로소득자 3천만 원 이상 쓰시는 분들은 마이너스 0.1% 금리 감면 효과가 있어요.
그거는 거기 네. 회사에서 하나의
예, 예, 그렇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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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보사다 네, 그런데 네. 그래도 시중 1금융권보다는 비싸다.
그쵸.
그거를 좀 얘기하고 싶어요. 네. 우선은 구조상으로 그렇습니다. 됐나요?
뭔지 몰라도 좀 하여튼 상담사가 항상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제가 지금 한 90% 이해를 하고 10%는 숫자적인 거나 전문 용어에서 제가 조금 깜빡깜빡 형광등이거든요. 그런데 초심자분들은 이 방송을 이렇게 한번 몇 번을 음원이기 때문에 몇 번 이렇게 들으시면 이제 이해가 이렇게 결부될 것 같아서 이 음원을 버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지희 씨가 가끔씩 이렇게 여쭤보신 것이 개인적인 그 실제 응찰을 하셨기 때문에 이러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학습이 아니고 이분은 승부사 기질이 있어가지고 실제 영종도에다가 펜션급 그 집을
잘못된 정보를 유출하고 계시고요.
하셔가지고 이게 이제 그때그때마다 이게 막 그게 되살아나는 거야. 그러니까
신상 다 털렸어요.
10 번의 뭐 시험 공부 뭐 이런 것보다 한 개의 응찰이 이만큼 뼈저린 거죠.
시인님께서 한번 질문해 보세요. 그렇게 대출을 많이 받으시면 질문 한번 안 하세요 오늘?
아 저는 2부에서 질문할 그 신방위가 적어오는 질문이 따로 있어요.
되겠네요.
그래서 별로 1부가 이제 재미없어졌습니까? 예. 하여튼 그 1부가 지금 시간 53분입니다. 아주 그 시간 감각까지 정확하세요. 1부가 이런 정도로 하고 2부에서는 좀 더 이제 조금 자유롭고 또 각자 세 분이 가지고 계신 영역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그 애로사항이나 또 신방위가 하는 질문으로 좀 해보겠습니다. 자, 1부 마치겠습니다. 박수로 마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